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네 번째 성경인 요한복음 17장 3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177회입니다. 신약성경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 아홉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관심 시리즈 우리가 시작한 지 지금 아홉 번째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인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혹은 지식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주정거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만리 장성이 찍힌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멘.
아멘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주정거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만리 장성이 보인다고 하는데 거짓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이 약 1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주정거장에서 사진을 찍힐 수가 없답니다. 예, 그게 만리장성 아니냐고 하는데 그게 보니까는 감이었어요. 감. 예, 넓은 감이었는데 그게 마치 만리장성처럼 찍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정거장에 만약 가서 누가 사진을 안 찍었다면 정확히 확인을 안 해봤다면 그걸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념적, 인식론적 지식과 실제 누군가를 경험한 그 경험된 지식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선풍기를 많이 쓰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죽어요?
거짓말. 선풍기를 많이 쓰는 거하고 죽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선풍기가 산소를 절대 먹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이 선풍기를 이렇게 많이 쓰면 이게 죽는 건데 선풍기가 그냥 공기만 돌릴 뿐 그게 뭐 방 안에 있는 산소를 이렇게 흡입해가지고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선풍기가 그걸 많이 쓰면 죽는다. 그런데 한국 선풍기는 너무 좋은 게 타임 이렇게 조절을 해놔서 몇 시간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우리가 잘못된 그 상식 이런 자료들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뭐냐? 한마디로 관념적 또는 어떤 정보요약, 인식론적 이런 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실제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식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 이 지식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영어로는 knowledge 이렇게 지식인데 나는 왜 그 지식이 knowledge 이렇게 영어로 되어있나 싶었더니 요즘 사람들이 그 커스텀이니 주식이니 게임이니 아니면 이것저것 이런저런 많은 자료들을 이 정보들을 이 알아내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난리. 아 그래서 지식이 영어로 난리지 그렇구나 대나보다 하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다른 데 가서 그대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여기 교회에서는 항상 웃으시면서 목사님 그것도 개그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데 몇 달 지나면 어떤 사람이 똑같은 개그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러면 추적해보면 저한테 나가는 말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지식은 성경에서 지식은 히브리어로 야다 라고 하는 거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식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안다는 바로 이 야가 기노스폰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인식 또는 지식을 가리켜서 야다 또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들었거나 이제는 책을 통해서 봐서 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교제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그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남이 아는 걸 가지고 자기가 마치 경험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성경에서는 남이 경험한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그분을 경험으로 알아가는 지식, 야다, 히노스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얻는, 얻었던 하나님.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나 한 번도 경험 못 해봤는데 남들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근데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무서우지 하신 하나님, 어디든 계신 하나님,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말이야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봤느냐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이건 아닙니다. 특별히 영국에서 일어났던 경험주의나 또는 꽁트의 실증주의, 그러니까 경험되어지고 검증되어진 것만이 진짜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의 철학적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게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공관복음서, 공관복음서 공동된 관점이라는 공관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빠져있지만 다 합쳐서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치 얼마나 열심히 심혈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지 기도할 때 땀이 흘러내렸는데 마치 이 땀이 핏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땀 많이 흘리면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내용은 잠깐 나옵니다. 내 원대로 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그런데 공간보험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살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 그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직접 예수님께서 기도했을 때 거기를 보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다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데려갔던 제자가 누구였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 중에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들으셨던 거죠. 기도 내용을 들으셨기 때문에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게 17장입니다. 그런데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17장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됐다는 말이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바로 아버지 때가 이르신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갈 십자가에 죽고 천국에 갈 때가 가까웠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그것을 쉽게 연결을 해보자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구원의 선물이 영생인데 왜 갑자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다 보면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집중되어지고 있는 요한서신에 집중되어지고 있는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아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영생이 어떤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곧 영생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한번 자세히 고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생 그러면 아이오니오스 조에 나오는 아이오니오스는 영어로 이탄, 영원한다는 뜻이고 히브리어 조에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 영생, 이 영생이 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퀄스가 되고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영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몇 개 구절만 들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면은 똑같은 이 생명 어원적으로는 같습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생명 영생을 주는데 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자는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와 영적인 풍요로움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와 풍요로움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28절에서는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영생을 준다. 근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또 17장에서도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의 문제를 쭉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할 것 같으면 영생은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올바른 영생의 개념이 이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생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는데 그게 영생의 의미죠. 공간과 사후에 일어날 어떤 그런 문제도 하나의 영생의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 영생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것만 영생인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거. Eternal life.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자연 당연한 은혜죠. 그런데 그게 영생의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생에 관련해서 말씀을 연구한 과정 속에 그리고 다른 분들의 그 말씀이라든지 제가 주석이라든지 이런저런 많은 여러 연구를 하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인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준다 라고 했을 때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영생을 얻었고 그랬을 때 마치 우리가 듣기에는 시제가 과거에 갔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그런데 영생을 얻었다 영생하고 관련된 단어는 항상 3인칭 현재 단수로 되어져 능동태 그것도 때로는 능동태 그리고 항상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영생은 영생은 예수님께서 언젠가 너희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미래라고 쓰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생은 네가 과거에 영생을 얻었지 과거에 쓰이지 않았어요. 영생이 표기될 때는 영생이 기록되는 것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여기서 우리는 기가 막힌 영생의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이 이해가 됐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영생의 개념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개념이지만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준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에 들어가서 그 내면과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풍요로움을 그 사람의 삶에 매일매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그분을 경험했다. 어우, 하나님 이런 분이네. 어우, 하나님 이런 분이네.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지식들과 충만함과 풍요로움이 내 삶에 들어온다. 이것과 이것과 이것보다는 영이 살아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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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깨어나고 깨어나가지고 항상 내 삶 속에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어느 본문과 같은 영생의 의미인 것이죠.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누리지만 바로 이 땅에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도 영생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일 내 삶 속에서 지금 영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늘 회복되는 것, 그 다음에 풍요로운 부분,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충만한 것, 그런 경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그분을 경험해서 오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희열과 충만함과 기쁨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바로 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생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생.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에 그 이 설교 순서대로 중요한 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공간을 그걸 줬거든요. 여러분, 주어를 통해서 펜을 가지고 기록해 가면 훨씬 이해가 될 때고, 신앙적으로 잘 정리되고, 목장범이 나눌 때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어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고 잘 들어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예레미야 9장 23,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죠. 여러분은 제가 신앙을 많이인데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여러분 얼굴 자랑하죠. 하잖아요. 안 하세요? 안 하는구나. 여러분 이쁘다고 말을 돌려세고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좋나 봐요. 자, 여러분이 그 똑똑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시죠? 안 하시나 보네. 여러분 뭘로 자랑하세요? 아, 오늘 본문 말씀 좀 자랑하는군요. 뭐 우리 자식이 아니면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걸 소유하고 있다, 사람마다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 여성경적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나는 어제 나는 이런 이런 하나님을 나는 내가 어제 살면서 경험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깨달았다.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여 그분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그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많은 봉사, 많은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돌려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도 창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성령 말씀에 호세아 말씀했었습니다. 호세아 사장에 가면 뼈아픈 이스라엘 현실을 보면서 호세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가 왜 망한지 아세요? 우리가 왜 잘못된지 아세요? 그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우리 백성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아주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울면서. 그러면서 6장에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압시다.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주실 겁니다. 우리를 쳤지만 우리를 때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다시 싸매 주실 거고 우리를 버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다시 우리를 오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압시다.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이렇게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호세아 4장 6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 신앙의 퇴보를 방지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분을 딱 아는 순간에 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신앙의 퇴보에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 김정은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이 드리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이 말씀에서 네 단계를 말하고 있죠. 자, 믿었어요. 그러면 알아가라는 거예요. 알아가면 사람이 성숙하고 성숙의 중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다음에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가 돼요.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된다. 알아가면 닮아가요. 여러분 알아가면 닮아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알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경험하면 닮아가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하품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데 이분은 하품할 때 손을 이렇게 돌려. 그러면 하품할 때 이렇게 돌려. 왜 하품을 하면 이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손을 돌리면서 소리를 내실까 그래서 그만 좀 희한한 순간을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분을 가르쳤던 목사님이 부흥회를 바로 저희 교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품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아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신 이유는 리더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도와주고 싶었나보다. 한 분만 그건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요 제가 우리 시혜리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누구 딸인지 압니다. 윤성희 집사님이랑 똑같이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우리가 닮았나 모를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사람들 다 아는 거 걸어가는 모습 보면 모녀가 똑같아요. 요즘 우리 아들놈이 막 장난기도 많아지고 떨려버리는데 제가 그 애를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은 제가 많이 칼린 것을 하고 20년 정도 간 것 같아요. 세상에 누가 가르치자고 어떻게 이해해서 내 아이 모습이 있느냐.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아이가요, 어린 사람이랑 서로 간에 어떤 사람을 자꾸 만나서 경험을 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죠. 바로 예수님의 원칙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원칙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에베소서 사는 13절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이유를 들어볼까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베드로가 마지막 서신, 자기의 마지막 서신인데 베드로서 3장 1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삶 속에서 경험해 가면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갑자기 했을까 하는데 바로 17절에 무서운 내용입니다. 무서운 내용이 뭐냐면은 말세가 되면 많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이 등장을 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가 안사범이니 뭐 이상 안사범도 자기가 육체적 죽임을 얻다가 자기가 죽어버렸잖아요. 자기 부인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만희 씨도 곧 죽습니다. 자기는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2인자 이 여자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잖아요. 2인자를 여러분 예전에 사람들 자기가 안 죽는다고 해가지고 뭐 자기가 메시아고 성령님 안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 인간은 다 죽고 성령이 나왔잖아요. 한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공자도 벌써 죽었어요. 성가도 죽은 거예요. 세종대왕도 죽고 이순신도 죽고 안 죽은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다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은 게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가 그분이 진짜인 것을 증명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진짜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객관적 증거, 부활을 하심으로 그분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는 어떤 사람을 지지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사람이 가르치는 사상을 중요시해요. 그리고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을 보다는 아니 이성적인 판단보다 뭐냐면은 판단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앞서냐면 성령님의 인도보다 앞서가 됩니다. 또 자기의 경험을 믿음의 삶보다 앞서가 돼요. 그러니까는 문제들이 생겨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이면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이비 집단 이단들이고 교묘하게 이렇게 이단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엄습을 믿음에서 떠나가거든요. 근데 17절에 그 이야기를 딱 하면서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 통해서 비춰볼 때 그렇구나. 우리가 왜 예수님을 경험해 가면서 그분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도 사이비 집단 잘못된 종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죠. 여러분 왜 이단의 사람들이 등장하세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아갖고 목사도 있다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자기 성명서를 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연락하더라고요. 너 좀 봐봐라. 어떤 사이트 좀 봐봐라고. 걔가 신천지가 진짜라고 성명서를 저기 발표하고 있다고 했더니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장로, 교수, 신학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들이 말하는 예수님,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들들인데 본인이 경험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막 이상한 경험을 하면 혹시 이게 진짜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경험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도 이쪽에 솔로몬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게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의 그리고 명철의 근본이야.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더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 정도 드리면 아 우리가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험해서 그분을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게 됐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인물이 몇 명 있습니다. 제가 다 소개하지는 않겠는데 먼저 요나를 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요나가 생각이 나는 요나. 요나가 여러분이 볼 때는 이쪽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이쪽인데 하나님이 아시리아 그 다음에 그 도시나 니느웨였죠. 나중에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시킨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아수르가 있는데 이 아수르가 자꾸 북왕국을 괴롭혀요. 일단은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한테 너 저기 니느웨에 가서 그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그 낮아져서 자복하라고 그래서 선포를 해라. 요나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요나가 싫어요. 그래서 요나가 싫다를 가지고 정반대인 동쪽에는 아수르, 서쪽이 어땠냐면 다시 스페인, 에스파냐 스페인인데 그쪽으로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이 일어났죠. 누구 때문인지 그런데 요나가 들렸어요. 그러면은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고백, 나 물에 빠져, 나 죽게 해라, 나 던져버려라, 나 죽여버려라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정도로 아수르에 가서 그 선포를 하기 싫은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싫은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왜 싫은 거 같은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니느웨가 싫으니까 아수르가 싫었으니까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절대 못했어. 그것 하나 이유인데 근본적인 이유는 4장에 나왔어요. 4장에 요나가 뭐라냐면 요나가 이제 가서 진짜 거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사람들이 전부 금식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국률이 여겼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불평하며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국 땅에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고국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어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내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안 간 건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고백인데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하나라는 말이 거기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요나가 아 저기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요나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았으니까 배운 거예요. 알았으니까 못 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갔죠. 그래서 그들이 변하는 겁니다. 안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나안에 태어났던 여호수아 이후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성경에 사사기 2장 10절에 되냐면 여호와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야다가 나옵니다. 야다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이후의 사람이면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제사를 어떻게 하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은 이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이런 거 그 사람들이 몰랐다는 말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지식적으로 자기들 조상들이나 그다음에 그 랍비들이 가르쳐준 지식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그다음에 인식론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았다니까요. 알았는데 뭐하냐면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시대 때는 경험을 했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갑자기 달도 멈추게 하고 흙도 멈추게 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여리고 무너뜨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이 견고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을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냈던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한 얘는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엘리의 두 아들 누구냐면 사사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사사예요. 홈니와 비누아스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그 다음에 선지자적 직분을 다 갖고 있는 게 그때 시대의 사사인데 이 사사들이 아버지도 사사, 아들들도 사사예요. 그럼 사사면 제사 지내는 방법,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2장 12절에 뭐라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관념적으로 인식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말인가요? 아니잖아.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쁜 짓을 행하고 더러운 행동을 한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돼서 죽게 되고 그 아내는 해산을 하다가 죽고 자기 아버지는 넘어져서 목표를 부러져 죽고 그래서 며느리 중에 한 명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고백할 정도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던 두 아들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나는 거부가 되게 해줄게 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답니다.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까지 예수님을 세 번 만났습니다. 세 번째 깨져버립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 자기 동생 안드레가 형, 나 메시아 만났어. 한번 가보자. 그래서 딱 데려갔는데 그래서 딱 봤더니 윤길남보다 못생긴. 여러분 인정 안 하시네.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답더니 잘생기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은. 아 여러분 잘생기다 하세요. 그냥 저는 저도 잘생기게 할게요. 문자 받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안 웃어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자, 예수님 잘생겼습니다. 자, 잘생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집도 없어요. 뭐 좋은 뭐 그러니까 뭐 옷도 별로 그런 분도 아니에요. 하고 그냥 집도 없고 그냥 수염만 하고 그냥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베드로에서 너를 기회받아 베드로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슨 저 젊은 사람 이상한 마음을 하시네. 그러고 그냥 돌아봤어요. 그냥 별거 이렇게 느꼈으니까. 그리고 또 어느 군데 가도 가서 예수님이 산상수 말씀하는 거 가서 딱 듣고 있었죠. 듣는데 참 말은 잘한다. 이야 참 말은 천상주시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한다느냐.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내 것을. 이야 참 말은 잘한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분이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열심히 고기 잡는 베드로에 깊은 데려와서 그물을 등자라. 하늘만 쩔어 고생하고 하나도 못 잡고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어쩌면 베드로가 내가 만약 이 말대로 해가지고 거기가 잡히면 이분이 메시아고 아니면 가짜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뭐든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하튼 그는 좋습니다. 제가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딱 던졌는데 거기가 잡혔는데 어느 정도로 잡혔냐면 자기 배만처럼 되나 옆에 동료들 요한 야고 배까지 다 잡힌 대로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그것을 딱 경험하고 와서 바로 예수님께 무릎을 탁 꿇고 보냈는데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주님뭐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주님의 일할 자격도 없고 추한 사람입니다. 주인입니다. 주님이 저를 같은 사람 상명할 사람이 못됩니다. 저는 좀 나쁜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고서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되게 해줄게. 그때 약속이 또 맞습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만난 줄 알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언제 결단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이분이 진짜구나. 우리가 예방했던, 열망했던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경험 못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것은 세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도와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를 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제를 하면 우리가 이성에 있어서 남녀간의 교제를 하면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교제를 하면 상대방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 말 속에서 알고 사랑하는 속에서 알고 교제하다 보면 알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뭐 할 때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 그 사람의? 이것보다는 저는 최소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제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3년 이상 지켜봅니다. 내가 경험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누구 말만 듣고 이 귀가 얇은 사람 누구 말만 듣고 이런 사람 저 사람 이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실수할 수 있어요. 항상 본인이 경험해보고 지켜보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주님과 깊은 사랑에 그리고 지속적인 영적 교제를 하면 그냥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하지 않는 자도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사랑의 교제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어디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줍니다. 내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보았듯이 다른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 가져가서 그대로 실천해 봤더니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무릎을 치면서 아빠,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한시켰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들어봤지만 경험을 못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도 못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때 무릎을 치는 사람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내가 정말 추악한 더러운 죄를 지어서 정말 이 나는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죄 때문에 철저히 통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나를 콕 안아주면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힘내. 괜찮아. 베드로도 그랬잖아. 베드로도 그랬고 나를 베드로도 심지어 욕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나를 다 부인하대. 괜찮아. 사랑하는 아들, 괜찮아. 괜찮으면서 딱 알아줄 때 그때 비로소 무릎을 치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자비, 주님의 거룩함, 이것을 체험하면 그 하나님을 본인이 경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능당하겠어요?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신 영적인 뿌려, 영적인 축복,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큐티도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목장에서 왜 목장 모임을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구나 그러면서 서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아하! 아하! 이런 것이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스티그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한 젊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스티그, 헬라어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항상 자기가 이메일을 보내거나 편지를 쓰면 항상 마지막에 스티그마 누구누구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수현입니다. 바보 의사, 바보 청년 의사 안수현. 33세에 2006년 33세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 있었을 때 드디어 놀란 일이 터진 겁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있는데 가족들도 전혀 모르는 4천명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4천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오냐 이렇게 봤더니 병원 간호사들 전부 오고 직원들 전부 오고 의사들 전부 오고 병원 안에서 일했던 그 뭐냐 빨래를 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간병인들 다 오고 심지어 병원 앞에 있는 구두닦이 할아버지 오고 종교를 만나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오고 서울인데 부산에서도 옵니다. 여기저기 전국에서 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 사람이 연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랬다 알고 봤더니 의사 그 시위 했을 때도 규탄 그 대회를 했을 때도 이 의사는 내가 가면 우리 환자들을 누가 돌보냐 해서 왕따를 당하면서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그 환자들을 끝까지 맛보고 걸어갔던 의사 바오 측면 의사 안수. 그는 삶의 목표가 뭐였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 뒤에 돌아오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너희 빛을 사람마다 또 비추어 저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라. 이 말씀으로 들고 붙들고 거기는 가는 곳마다 그것도 닦게 하고 있는 아저씨 있으면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옷을 사다주고 병원비가 누가 환자가 병원비가 없다 그러면 자기 월급에서 병원비를 내주고 그랬더니 죽음이 말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 도움을 받았던 4천 명의 사람이 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입증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꽃을 피우고 적용했던 천년 바오 이사 안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뜻을 보여줄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되어지고 그분을 제대로 알아가는 그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철저히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험으로 알아가는 저희를 나를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